저기 저는 인랜드교회에서 오셨고요. 어디서 오셨는지요? 혹시 기관에서 오신 겁니까?
신문보고.
네, 신문 보시고. 이쪽.
예, 저도 신문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전화 받기만 해도 뭐 한 15명 이상 전화 받았으니까요. 지금 오시고 있는 분들께서 많이 오늘 오실 거예요. 세미나 일정이 빡빡해서 그냥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중독증회복성회사 대표 이혜왕 선교사입니다. 연일 그 날씨가 무덥고 토요일 오후신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게임 중독 예방과 치유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양해 드릴 점은 저희 선교센터 재정이 빈약해갖고 이렇게 게임 중독 치유 그 세미나 같은 것을 이렇게 협소한 장소에서 여러분을 모시게 된 점을 에어컨도 없고 저희들이 불편을 드린 점을 거듭 사과드립니다. 또 오늘 세미나 내용은 세미나에 참석하시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들려드리기 위해서 오디오하고 저희 또 영상으로다가 녹음됨을 좀 양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참석자분들은 또 중독 문제가 계신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이 서로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행 중독증 회복성에 있었다는 2009년도에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여기서 게임 부모 교실을 했어요. 그리고 한 8차례 8주간 게임 부모 자녀들을 위한 회복 모임도 했고요. 많은 그 성과를 올렸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부모 교실을 하려고 그러죠. 또 한인 중독증 회복성의사에서는 2009년을 영락교회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독 예방과 치유회로 정하고 이미 2월 7일에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 5월 1일에는 중독 예방과 가정의 역할, 그 다음에 오늘 8월 8일에는 게임 중독 예방과 치유에 대해서 오늘 저 강연을 하죠. 그리고 이제 11월 7일에는 연말에는 또 그 알코올하고 마약 같은 그것이 좀 하기 때문에 11월 7일에 약물 남용 예방과 치유 대책을 저희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총 영락교회 권으로다가 4차례 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CCR 사항은 게임 중독 예방과 치유 세미나로 목차로 보면은 첫째, 인터넷 중독 문제와 청소년들, 또 부모의 문제와 자녀의 중독, 팜프렛을 나눠드린 것에 보면은 일본 인터넷 중독 문제 청소년들은 10페이지까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중독은 20페이지까지 되어 있고요. 또 세 번째, 자녀들의 게임 중독 위험과 실상 주제에 대해서는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게임 중독 예방과 치유, 35분인데 그것도 28페이지부터 38페이지요. 그 다음에 게임 중독과 도박 중독의 실상, 중독의 관련성, 이것은 3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게임 문제 분모 교실을 개최합니다. 강연이 끝난 다음에 한 시간 정도 해갖고, 이 시간에는 세미나의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질문사항, 또 내 가정의 문제, 또 다른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인터넷 중독하고 게임 중독을 회복을 시켰는가, 그런 성공 사례 같은 것을 나누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연 주제인 인터넷 중독 문제와 청소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성행하는 온라인 게임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역사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은 워낙에 1960년대 초에 미 국방부에서 전쟁 폭격과 같은 긴급 사태에 가동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었죠. 그러다가 맨 처음에 1969년대에 대학하고 어떤 과학재단하고 해서 ARPA 매체라는 것을 처음으로 개발했어요. 이 당시에는 제한적으로 일부 대학교하고 문화하고 그 다음에 과학재단하고만 그렇게 이제 이 연결해서 사용을 하다가 1989년에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그런 합동협회를 그 창안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는 www.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약자가 World Wide Web이에요. www 약자가. 그 사람이 창안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www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인터넷 역사는 겨우 이제 18년이죠. 2008년이니까 1990년 초에 시작됐거든요. 근데 지금 그 후유증은 심각하죠. 또 한국에서는 1994년도에 코넷이라는 인터넷 서비스가 처음 그 시작됐어요. 이렇게 인터넷은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이 사용부터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전자제품이라는 거 사도 설명서를 보고 안전수칙을 다 읽어본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은 그냥 사용 법칙이나 그런 안내를 가르쳐주지 않고 무조건 사용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그 생겨나고 있죠. 이미 2008년도 12월 달에 통계해 보면요, 세계 인터넷 사용자 수는 지금 12억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거의 매년 1억 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지금은 12억 명이고, 사실 우리가 볼 때 미국의 인구가 약 3억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경찰관 수가 2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도 방화, 살인, 뭐 강간 이런 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버 세계에는 12억 명이 24시간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어느 국가에서 나서서 정식 경찰관이 없는 거죠. 사이버 세계는 경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법지대고 위험한지를 아실 거예요. 인터넷 중독,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사용하면 되고 간편한데 왜 문제가 되냐 이렇게 보실 거예요. 우리들이 가족과 친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업, 직업, 취미활동, 건강, 명예 등을 추구하며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어있죠. 2002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인구가 6억 명이었던 것이 7년 뒤인 2008년은 12억 명이 됐기 때문에 매년 1억 명씩 늘어난 거예요. 그럼 내년에도 또 금년에도 1억 명씩 늘어나면 금방 세계 인구 거의다가 인터넷을 하게 되죠. 인터넷은 사실 컴퓨터, 전화, TV, 팩스를 한 대 합친 기계와 똑같아요. 우리들이 전화를 많이 읽고 TV를 과거에 많이 봤어도 TV에 중독됐다, 전화에 중독됐다는 말은 안 하죠. 그냥 너무 심하게 사용한다고만 그랬단 말이죠. 어느 중학생의 경우 매일 5시간 이상을 인터넷 게임을 해서 부모가 인터넷을 끊어버렸더니 그 학생은 누워서 다리를 막 흔들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게임하고 싶어 죽겠다. 게임하고 싶어 죽겠다. 아, 지금 빨리 들어가 봐야 하는데. 이렇게 막 그 호소를 한 거죠. 이것은 중독용어도 금단 증상이나 마찬가지죠. 학생들은 인터넷 때문에 학교를 빠지거나 그만두기도 하며, 인터넷을 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보살피지 못하며 밤새도록 온라인을 해서 늦게 일어난 직장인들은 회사에 가서 또 졸려서 업무도 제대로 못하시죠. 그러면 인터넷에 과연 무엇이 그 중독을 야기하느냐, 그거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시겠어요? 인터넷이 우리의 삶의 다섯 가지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시간, 두 번째는 학업과 일, 세 번째는 생각하는 삶, 네 번째는 건강과 평판, 다섯 번째는 관계성,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되죠. 첫째,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회사에서 가입을 하면은 500시간, 1000시간 무료로 접속한다든지 혹은 3개월 무료라든지 이런 걸 주잖아요. 그럼 만약에 1000시간을 우리가 무료로 했기 때문에 1000시간을 인터넷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1000시간이 다른 데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요, 마치 중노동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이 시각, 청각 이런 심리적이 다 그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농사일을 하거나 가축을 그 키우는 것과 똑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인터넷이 그 노동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띠을 뛰거나 같이 그렇게 무슨 몸에 육체적인 칼로리가 소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만 정신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비대해지죠. 살이 찌죠. 음식을 먹고 운동을 안 하니까. 비대하니까 또 창피해서 또 더 인터넷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인터넷은 우리의 여가 시간을 점점 더 빼앗아 갖고 인터넷 사용과 여가 시간 간에 이제 균형 유지가 필요하죠. 아버님이 집에 퇴근하셔서 회사 일을 갖고 집에서 인터넷 하다 보면 자녀하고 노는 시간만 시간이 그만큼 적어지고, 자녀들이 인터넷을 게임하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하고 대화 나눌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죠. 그래서 시간은 24시간인데 다른 데를 좀 사용하는 게 맞죠. 두 번째, 학업과 일을 보면은 통상 사람들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해야 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다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하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각종 비용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게 되죠. 본급을 타시면은. 그런데 직장 근무는 가족들을 경제를 지원하는 방법인데도 업주들은 종업원이 집에서 컴퓨터를 많이 하다가 와서 졸거나 또는 직장에서 불건전한 인터넷 습관으로 근무 생산성이 30% 내지 40%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회사에서는 점차로 인터넷을 잘못 사용하는 그 직원들을 특히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음란 같은 거를 보시는 분들을 발견되면 해고 조치를 하죠. 그러면 인터넷이 별것도 아닌데 그걸 하다가 직장, 생활의 수단인 직장까지 없어지는 그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직장인 5명 중에 1명 정도가 근무 시간에 음란물을 지금 보고 있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70%가 음란 이메일을 보내거나 보낸 경험이 있다고. 특히 직장에서는 각자의 방을 쓰는 중역들이 더 많이 그렇게 그걸 많이 문을 닫고 있으니까요. 어느 그 사이버 섹스 환자는 직장에서 하루 3시간 정도 음란물을 보고 자유행위를 해서 근무 생산성이 75%나 감소되었다고도 하죠. 또 비서가 문을 놓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자유행위를 계속 한 적도 있고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청소하다가도 발견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인은요, 그 중역 부인들은 자기 남편의 그 방에 문을 끼워버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어요. 회사에다가요. 또 집에서 밤늦게 음란물을 본 직장인들은 근무 시간에 졸리기만 하지만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산성이 더 떨어지며 회사에서 업무로 인터넷을 할 때 음란물을 보고 싶은 또 강박관념이 있죠.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다가 그래서 마음의 동요가 생겨서 근무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 그죠. 세 번째, 인터넷으로 중독이 되는 이유 중에 세 번째는 생각하는 삶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게임에 빠지시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죠. 전에는 학비가 없어서 또는 싸우거나 학생들하고 사고를 치거나 왕따를 당해서 학교를 그만둔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게임을 많이 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죠. 중독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걱정 불안이 생기고 공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damage judgment, 손상된 통제력을 갖게 되죠. 이러한 생각과 자극이 중독 행동과 합쳐졌을 때 걱정과 불안은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온라인 경험으로 만족을 추구하고 싶은 기대감과 탐색, 그것은 평온한 마음을 부식시켜갖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같이 하고 싶어하는 건전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자녀들이 다른 야한 장면을 보거나 게임을 더 하고 싶은 그런 추구만 하게 되죠. 사이버 섹스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나 백화점, 직장 등에서 어떤 여성을 보면요, 그 여성의 언더웨어를 벗기는 그런 공상을 하면서 망상을 하기도 해요. 그랬을 때 여성은 상대편이 무슨 망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남성은 죄의식과 수치심을 느끼죠. 상대편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망상은 실제 문제 또는 실제 관계성의 어려움에서 도피하는 도피 도구가 되고죠. 그리고 손상된 통제력은 우등생, 모범생, 평판이 좋은 자신이 집에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거나 어떤 음란 사이트를 보고 나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자녀들이 하죠. 또 나의 이런 모습이 발각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걱정도 하죠. 그래서 주위 사람과 가깝게 지내기가 중독자가 되면 어려워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잘 때도 비밀로 하다가 쫓기고 감추고 그런 꿈을 꾸기도 하죠. 학생들이요. 네 번째는 건강, 재정, 평판 같은 것도 인터넷을 하면 이제 문제가 돼요. 온라인 경험도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이 한 단계 과정이 끝나면 다음 단계에서는 더 차원이 높은 게임이나 음란 장면을 보면서 흥분 추구가 필요해지게 돼요. 이렇게 점점 높은 차원의 그 추구는 중독 위험성만 더욱 그 증가시켜주죠.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넘지 말아야 할 크로스라인, 한계선을 넘게 돼요. 그럼 점점 더 자신의 온라인 행동에 위험을 무릅쓰고 온라인 행위를 자신의 그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정작 자신의 건강이나 재정이나 평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를 못하게 만들어집니다. 온라인에는 금전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경매, 음란, 도박 사이트 같은 게 또 있어요. 또 성인들은 데이트레이더라고 해서 일일 주식 거래자, 매일 주식을 사고 파는 분들 나오고 또 강박관념 때문에 순간적인 주식 투자들은 주식을 많은 양을 팔고 사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죠. 그래서 인터넷 사용은 알코올이나 마약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건강 악화를 크게 야기하진 않아요. 이 방에서 매주 수요일날 마약 모임을 하거든요. 마약에 중독되신 분들은 이 교과를 잘 못 읽을 정도로 브레인이 망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은 게임을 한다고 그 정도는 아니죠. 하지만 인터넷을 많이, 컴퓨터하고 인터넷을 많이 할 때는 수근골 터널 신드롬이라고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셔갖고 이 손목이 이상해. 손목에. 그 다음에 안구가 건조해져. 드라이 아이. 그 다음에 편두통. 그 다음에 목, 허리에 통증이 있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앉아서 밥 먹으면서 컴퓨터를 하니까 소화불량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밤에만 컴퓨터하고 낮에는 잠을 자니까 수면이 잘 제대로 안 오죠. 한국에서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컴퓨터를 아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하고 싶어서 아예 PC방에 취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게 스크린을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면. 어느 하루는 걸어가는데 이것이 이렇게 펴지갖고 이러고도 이러고 다니는데. 아무리 피려고 해도 여기 자율신경이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갖고 창피하니까 집안에서 더 컴퓨터만 혼자만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게임을 뭐 8시간, 20시간 하다 사망한 사람도 있잖아요. 돌연사 당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당하냐면요. 이렇게 이제 앉아있으면은 우리의 이 허벅지 밑에 안쪽에가 정맥이 있는데요. 정맥이 꽉 눌리면서 피가 응고가 돼요. 그러면 피가 한 30분, 1시간 이렇게 2시간 하면은 피가 우리가 뭐 이렇게 순대 마냥 걸찍해야 돼요. 피가 막지가 않고. 그러다 이제 화장실에 가든가 혹은 뭐 음료수 먹으러 라면 끓여 먹으러 이렇게 벌떡 일어나면은 이 피가 폐로 들어가잖아요. 다시. 들어갈 때 폐가 그 맑은 피가 아니고 그냥 걸찍한 피가 가다 걸리면은 심장마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뇌로 가서 뇌를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사망을 해서 한국이 한 15명 사망했을 거예요. 여태까지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요. 그래서 오래 하면 건강도 나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터넷이 우리 인간에게 중독을 야기하고 나쁜 해를 끼치는 것 중에 하나는 릴레이션십, 관계성의 문제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연결축을, 미닝 드라이브를 하게 마련이지만 취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 삶에서 다른 사람과 친교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이러한 취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구애를 하거나 친숙을 구하는데 인터넷을 아주 많이 이용하고 또 채팅에서 알고 만나본 후에 다시 실망하는 경우예요. 대개 모든 중독, 특히 인터넷도 실제적으로 얌전한 사람들이 중독이 많이 빠져요. 내성적인 사람. 그건 뭐냐 하면은 관계성이 약한 거예요. 누굴 좋아한다, 뭐를 사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이렇게 거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뭐 허서 만족을 구하면 거기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인터넷에 허무할수록 관계성 더 멀어져요. 만약에 엄마하고 학교 갔다 와서 한 5시간 엄마하고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게임을 하게 되면 3시간을 하면 3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어머니하고의 관계성 예를 들면은 그게 친구 홍보도 그렇고 그래서 컴퓨터랑 허무할수록 실제 리얼 프렌드하고는 멀어져요. 그 다음에 사이버 세상에 있는 그런 친구들하고 오면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사용자들은 그간 실제 삶에서 사귀었던 사람들보다 채팅방이나 여러 그 사람이 참여하는 게임방 또는 기타 온라인 모임 등에서 만나는 페이스레스 프렌드, 얼굴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얼굴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하고 미주얼 폰을 다 얘기는 해도 그 사람의 얼굴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사진으로 보내서 얼굴을 안다고 해도 그 사진도 가짜로 보낼 수 있잖아요. 무슨 문제든 숨기기 시작할 때 취약점은 더욱 많아지게 마련이죠. 어머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자녀가 하니까 일단 숨기니까 또 더 숨기니까 관계성은 더 나빠지는 거죠. 한마디로 만약에 어머님께서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데 혹은 직장 다니시는데 집에 6시에 퇴근하신다. 이게. 그럼 자녀 보고 너 5시까지는 꼭 집에 들어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그러면 자녀는 시컷 놀다가 5시 45분쯤 집에 들어와서는 딱 공부는 자꾸 컴퓨터에서 끄고 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들어오면 아주 대견하거든. 얘는 5시부터 약속 잘 지킨다고. 근데 그건 잘못되신 거예요. 자녀한테 두 번 상처를 주시는 거예요. 왜? 자녀가 5시 있는 거를 부모님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그 설정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어머니가 그렇게 잘 넘어가셔도 어머니한테 숨겼다는 그 미안한 죄책감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자녀한테는 부모님이 확인 가능한 시간을 약속을 주는 거예요. 6시까지 와라, 뭐 6시 반까지 있어라 이런 식으로 그걸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성인인 경우에는 결혼생활은 신뢰심, 정직, 쌍방 의사소통 이런 것으로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어야 하는데 인터넷을 남편이 사용하게 되면 기만, 거부, 비난 등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한 예로 온라인 도박을 하는 남편은 아내가 알지 못하도록 도박 금고를 숨기려고만 하실 거고 결국 비밀을 발견한 그 아내분은 신뢰심의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인터넷 중독에서 가장 큰 관계성 문제는 온라인을 하지 않는 배우자와 음란물에 등장하는 이미지와 컴패리션,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다 화장하고 요새 그 TV의 앵커우먼이나 뭐 이런 배우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얼굴에 점이 없고 뭐 깨끗한 얼굴이 아니에요. 전부 다 파운데이션 바르고 그렇게 흐린 거거든요. 실제 얼굴 보면 놀라신다고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나오는 그런 음란물에 나온 여성들도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도 그거를 자기 부인하고 비교하다 보면은, 만약에 부인하고 60%의 관계성이 좋았다 그러면은, 자꾸만 다른 장면을 보다 보면, 거기 50% 뺏기면 부인은 1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점점 흘러가갖고. 그래서 점점 더 자기 배우자는 매력이 없어 보여서 결국 이제 이혼까지 하시죠. 그리고 사이버 섹스 중독자의 배우자는 100명을 조사한 결과 그 모두 고통, 허투 당했다. 그 다음에 비트레일, 배신감 당했다. 그 다음에 거부감, 버림받은 같은 감정, 그 다음에 유린, 고독, 수치심, 고립, 불력감, 질투, 분노심 같은 것을 배우자한테 주죠. 굉장한 파장이죠, 이것이요. 그러고 모든 중독자 가족이 그렇지만은 자녀가 게임을 할 때 부모님, 또 남편이 어떤 중독 문제가 있을 때 부인들의 하소연의 가장 큰 포션은 라잉. 제발 거짓말만 해도 살 수 있겠다. 거짓말이 제일 심하죠. 근데 중독은 처음에 알리바이를 형성해요. 내가 뭐 할 때는 어디 간다고 다 알리바이를 성해요. 그럼 알리바이 소재가 다 떨어지잖아요. 뭐 누구 친구를 만났다, 뭐 했다, 뭐 그 장사집에 갔다 왔다, 무슨 뭐 친구가 어디 갔다 오잖아요. 그 확인 몇 번 해보면 그만 들통이 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해요. 라잉. 라잉도 몇 번 하다 보면 다 들통이 나면 그 다음엔 디나이어. 그런 적 없다고. 나 상상할 줄 알지 말라고. 근데 퍼져 든다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아세요? 집을 나가요. 항고하고 막 결백을 주장하고 금방 뭐 마약한 사람들 금방 방 다 깨끗이 엄문이 쳐주는데 또 무슨 마약 봉지가 나오면 어디서 나냐면 이거 옛날에 먹었던 거라고. 아주 퍼져 든다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급속한 발달과 인터넷 프로그램 개발로 네티즌 수가 매년 1억 명씩 늘어나다 보니까 사전에 건전한 인터넷 그 사용 문화나 혹은 도덕적 한계 설정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각종 부정적인 온라인 행위들에 점점 빠져들고 있죠. 부모님도 제대로 모르셔서 말리시지도 못하고 자녀들은 자꾸만 그 수렁에 빠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인터넷의 그 건전한 사용과 절제 방법, 그 다음에 사이버 세계에서 질서와 문화, 그리고 도덕적 한계 설정에 개척자적인 지금 사명의식을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거죠. 중독의 늪, 그 사이버 세계라는 걸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어요. 인터넷이 시작된 후에 여러 상담론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 대학생인데 평균 20시간을, 하루에 20시간을 한다. 그럼 24시간이 하루인데, 20시간을 4시간 갖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여고생은 저는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컴퓨터를 안 하면 혀에 가시가 도는 것 같이 좀 몸이 이상하다. 또 어느 그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시험 기간인데도 지금 시험을 보는 기간인데도 매일 게임만 해서 시험을 다 망쳐버려요. 심지어는 한국의 고시생들이요. 고시방에서 공부하다가 잘 안 되니까 게임이나 이런 걸 하셔갖고 고시, 그 시험 보는 날도 등록해놓고 시험을 보러 못 간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동생은 학교에 갔다 오자마자 컴퓨터를 켜서 내 동생 끌 줄을 몰라요. 또 집에서 컴퓨터를 할 수 없게 했더니 지금은 아예 애가 저금통을 뜯어갖고 PC방에 가서 한다 그래요. 여기 LA도 PC방이 좀 있어요. 몇 개. 뭐 한 시간에 3불인가 얼마 차지할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뭐 옛날 다방 것이 뭐 많고요. 어느 학생은 밤새도록 마약을 했는데 이제는 마약 대신에 인터넷을 밤새도록 한다는 사람도 있죠. 마약도 중단할 수 없더니 온라인도 마음대로 중단할 수 없다는 말을 해서 약물 중심에서 행위 중독에 집결되는 인터넷 중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알죠. 지금 여기에서 행위 중독에 집결되라는 인터넷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중독에는 물체 중독하고 행위 중독으로 둘로 나눠져요. 물체 중독은 알코올, 마약, 니코틴 뭐 이런 것이 물체 중독이에요. 물체라고 해서 다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밀크를 마시면 배탈물로 많이 나지 중독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약이나 이런 것은 하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행위 중독은 뭐냐면 게임, 그 다음에 도박, 그 다음에 음식 중독도 행위 중독이에요. 음식 먹어서 중독되는 게 아니고 막 씹는 행위에서 그 누구를 분노심을 폭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행위 중독에 속한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요, 과거에는 마약만 하면 마약 중독자라고 했다. 술 하면 술 중독자. 인터넷 중독은 다섯 가지 중독증이 있어요. 관계성, 뭐, 채팅 중독, 과잉 정보 중독, 뭐, 컴퓨터 중독, 뭐, 내기 중독 많이 있어요. 행위 중독은 온라인으로 쇼핑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 중독이 다 집결되어 있는 데가 인터넷이에요. 익명성이 있고, 신속성이 있고, 저렴성이 있고, 싸잖아요. 그 24시간 열고. 어느 가게가 대개 뭐, 여기도 술집 보면 2시 이후에 다 문 닫잖아요. 인터넷은 24시간 아무 데나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이 모든 중독의 원상지가 되어 있는 거죠. 요즘 미국의 사이트에 보면요, 마약 중독 회복하는 사이트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마약을 하지 못하게 할 때는 대리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대리만족으로 게임들을 마약 중독자들이 좋아하니까 게임을 시켜갖고 그걸 대리만족으로 해서 마약을 좀 멀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마약에 중독된 분들도 게임을 좋아하니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게임을 좋아하겠습니까, 학생들. 조사에 보면은 세계 인구가 62억 중에서 12억 명이라고 아까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인구의 4분의 1이 지금 인터넷을 하고 있고, 2012년도 한 3년 후에는 약 19억 명이 넘게 인터넷을 해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중에서 5월 10%는 중독자로 되죠. 그리고 이들의 주 평균 인터넷 사용을 조사하니까 그 인터넷 중독자는 자기의 업무나 자기가 하는 공부 학과 이외에 일주일에 38시간 이상을 하면 중독자로 판명이 됐어요. 그리고 83%의 그 인터넷 중독자가 6 months에서 12 months, 6개월에서 1년 안에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도박이나 알코올은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중독이 돼요, 대개. 그런데 게임 중독은 마약 중독과 같이 한 6개월만, 그래서 도박이나 알코올과 같은 일반 그 중독보다는 무려 4 times more faster. 4배나 더 빠르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은 공부한다는 핑계로다가 부모님이 공부하는 줄 알고 밤새도록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것이 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더 중독이 많은 거죠. 우리 지구상에 총 웹사이트가 이렇게 조사해보면 여러 가지예요. 몇 억 개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몇 백만 개라고 나오는데, 검색해보면은 대개 그 중에서 33%의 웹사이트가 게임이나 섹스나 도박에 관련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도시 살 때 어느 도시가 좋으냐, 다이아몬드바가 좋냐, 뭐 LA가 좋냐 그랬잖아요. 그럼 그 지역의 범죄율을 우리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강간, 살인 이런 중독 걸린 것이 그런 홈리스 이런 사람들이 33%나 사는 그런 인구 대도시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 똑같은 거죠. 위험한 거죠. 무법지대죠. 부모는 공부를 잘하는 목적으로 자녀에게 그 컴퓨터를 사주시잖아요. 학업이 떨어지셔도 게임을 해서 떨어진 줄 모르시고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걸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컴퓨터를 덜하게 하는 건 처음에는 못 하시는 거죠. 자녀가 밤늦게까지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은 공부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죠. 대학생들은요, 캠퍼스 전체에서 인터넷이 다 잡혀요. 고속면이. 또 도서관에 가면 3시간인가 5시간인가 랩탑을 빌려주게 돼요, 후루룩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부만 그 많은 시간 하겠습니까? 대학생 중에서는 학자금 융자 받아갖고 그 돈으로다가 온라인 도박하다가 여기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원인을 한 부모님께서는 분노심에 강압적으로 컴퓨터를 없애거나, 어떤 분은 망치로다가 그냥 두들겨 부신 분도 있고.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우리 옛날 생각으로 처음부터 그 단호하게 물을 보여줘야지 애가 이제 마음을 잡는다. 그래갖고 막 부셔버리면 아주 그냥 새로 사줄 생각하시면서 마주면 어떤 분은 DSL 라인을 가을에도 딱 끊으신 분 있어요. 단호한 방법들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적개심만 불러일으키죠. 여기 마약하는 여고생을 어머님이 발견하시고서 머리를 가을에 싹둑 잘라보신 분 있어요. 집을 못 나가게. 그런데 걔는 창피하다고 해서 또 다시 떠나가 그날로가 또 마약한 거예요. 너무 강압적으로 하시는 건 안 좋은 거죠. 자녀는 신경질, 분노심, 성급함 이런 금단 증상으로 고통을 겪게 돼, 못하게 하면요. 그러니까 자녀하고 부모님하고 사이만 멀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1차적으로 적당한 사용과 건전한 인터넷 사용의 회복 목표를 어머님이 두셔야 돼요, 부모님이. 만약에 하루에 5시간씩 하면은 3시간을 이번 주에 하라. 사람이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밥을 다 못 먹게 굶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다가 뭐 다음 달은 2시간이니까 조금 줄이시는 게 좋죠. 또 줄이셔도 너 혼자만 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그 대신에 다른 걸 하게끔 부모님이 인도를 해주셔야죠. 뭐 체육관에 다녀라, 뭐 어디 다녀라, 표를 끊어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해야죠. 그래서 인터넷을 확실히 잘 그 건전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집약해서 보세요. 첫째는 목적이 확실한 인터넷 사용을 주지시키셔야죠. 저희들이 차키를 차에다 꽂았을 때 어딜 가려고 마음을 안 먹고 차키를 시동 거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마켓 가겠다, 어딜 가겠다, 강의를 가겠다 이래서 차키 꽂네. 그렇듯이 컴퓨터를 학생들이 킬 때 목적이 확실하게 있을 때 키라고 한 말이죠. 괜히 서핑하다가 암도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 균형 잡힌 시간 사용을 추구해야 돼. 사람이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그러고 너 노는 것도 하고, 이런 것을 균형 있게 구분을 시켜줘라. 세 번째는 유해 온라인 사이트는 자진 탈퇴를 하게 돼. 오늘 그 당장 탈퇴하라고 막 강압도 하신 거거든요. 애한테 잘 이해를 시켜서 네가 스스로 탈퇴를 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자녀한테 허락 얻어서 그 컴퓨터의 차단 장치, 그 사이트를 못 들어가게 하는 차단 장치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재발 위협 관리. 부모님 말 듣고 안 오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안 오려고 그러는데 또 해진다고요. 그래서 게임 친구를 멀리하고 숙제부터 먼저 하게 한다든지 이메일은 하루에 한 번씩만 점검하게 한다든지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실제 관계성 증진 넘어. 지금 우리 성인들은 지금 인터넷하고 컴퓨터를 하셔도 과거에 인터넷이 없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 일반 실제 사람이 우선이고 그 위에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3살, 4살짜리 어린아이들을 한국 부모님들은 뭐 유치원 때부터 컴퓨터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럼 걔들은 친구가 없이 컴퓨터에서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하고만 사귀다가 나중엔 걔들 같이 실제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래서 인류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10여 년 후에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 나누는 직업이 생긴다.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게임을 못하게 할 때는 그냥 못하게 하지 말고 실제 관계성을 도모시켜야 돼. 친구를 초대해서 와라. 내가 피자 사줄게. 너 생일 파티 해줄게. 애들 데려와라. 떡 해줄게. 이렇게 자꾸만 실제 관계성을 도모시켜주면은 그것이 인터넷을 하는 동안에 멀어진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실제 관계성으로 더 회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노력으로도 안 되시면은 상담이나 회복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어머님께서 모르시는 상황을 갖고 내가 사랑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만 역작용만 나고 도와준다는 게 오히려 더 나쁘게 되는 거죠. 주요 국가 인터넷 사용자 수를 아까 12억 명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15세 이상을 따진 거기 때문에 뭐 10대들 초등학생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세계에는 12억이 된다는 게 맞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3,257만 명이며 71%가 인터넷을 알고 이 자료는 이제 한국통신부에서 그 2005년대 그 조사를 밝혔지만 더 알 거예요. 그래서 한인들의 그 인터넷 중독은 15%로 봐요. 미국인들은 5%로 보는데 약 3배가 많은 거죠. 이 도박도 그래요. 캘리포니아 땅덩어리하고 인구하고 한국의 남한 인구 거의 비슷해요. 크기가. 그래서 캘리포니아에는 도박 중독자가 100만 명이에요. 한국에는 300만 명이 넘어요. 그치, 마약만 조금 다르지, 알코올 중독도 더 심하고, 모든 중독이 한국 사람이 미국인보다 3배가 많아요. 여기 있는 교포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제가 어떤 의사분한테 들었는데, 이런 얘기 했네. 여기 교포에 계시는 의사분인데, 이민 여기서 한국 분들이 병이 나서 오시면은, 알 수 없는 그 되게 망측한, 들어보지도 못한 병이 많대요. 미국 사람들은 오면 금방금방 이게 병명이 나타나고 처방하실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같은 병이라도 이상하대. 그게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미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비비 꼬여갖고, 그래서 더 이게 병을 잘 못 잡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지금 이민 온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인터넷을 게임을 덜 한다. 이건 번영할 수 없는 이야기. 오히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이 1년 이내에 의존이 형성된다는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알코올이나 도박이 3, 4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데 반해서 인터넷 중독은 83%가 1년 이내에 중독된다. 그죠? 인터넷이 빨리 중독되는 이유는 시각적으로 보자. 스크린상으로 보잖아. 요즘 아이들은 음악을 들어도 귀로 안 들어요. 영상으로 보면서 이렇게 흔들어야지 이게 음악이 되는 거지, 귀로만 들어서는 흥이 안 와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냥 흘러간 노래 귀로만 들어도 흥이 나는데, 시각, 그 다음 청각, 그리고 심리적으로 동해야 돼요. 그래서 몰입 현상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마치 마약 중독자 모양 우리 체내에다가 코케인이나 이런 마약을 주입한 것 같은 그런 자극이 들어와요. 인터넷에 했을 때. 그래서 회복은 도박 중독의 경우같이 충동 통제 장애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게임 중독자들은. 그냥 말로 뭐 너 안 할 수 있지 이런 게 아니죠. 이미 문제가 된 사람들은 조기 회복을 서두르셔야 되고, 아직 문제가 없는 가정에서는 건전한 인터넷 사용으로다가 온라인 중독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중독이 아니시지만 관심 있어 보신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몇 시간 투자하신 것이 가정에 인터넷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시는 커다란 그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인터넷 중독에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이버 섹슈얼 에딕션, 사이버 성적 중독, 음란물 관람, 다운로드, 은밀한 부분 사진 교환해서 요새 섹스팅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핸드폰에다. 그 다음에 기타 성적 행위들을 하죠. 그 다음에 사이버 관계성 중독, 이것은 실제 삶에서 사귄 친구나 가족들은 멀리한 채 대신 채팅이나 이메일 등 농도 짙은 대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사이버 관계성에 빠질수록 실제 배우자나 파트너나 친구와의 관계성은 상대적으로 멀어지죠. 그래서 좋은 친구들은 다 멀어지고 사이버 사기에서 만나는 나쁜 친구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오버로드, 과잉 정보 중독이에요. 우리 애는 게임도 안 하고 나쁜 일도 알고 마약도 안 하는데 애가 좀 이상하대. 보니까 인터넷에서 서핑하더래. 뭐 자료를 찾으려고 그러면요, 여기저기 듣다 보면 몇 시간씩 가요. 그 다음에 자료를 찾았어요. 그러면 수십 페이지 다 커서 카피해서 다 갖다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거 너무 뭐예요. 나중에 찾기 쉽게 또 분류하잖아요. 그거 하는데 엄청 많은 시간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학생들도 전문가 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거죠. 전문가는 20, 30년 공부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가서 카피에다 뜯어 놓으면 그만인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 중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게임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야한 것도 안 보는데 컴퓨터를 자꾸 뜯었다 붙였다 자꾸 조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용량을 큰 게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다가 인터넷으로 연결 안 하고도 CD나 이런 거 프로그램 깔고 나면 그거 갖고 막 게임을 또 하잖아요. 비디오 게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프로그램을 자꾸만 제작을 해요. 이렇게 뭐 엑셀 프로그램이고 뭐 자기 거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뭐 전문가가 해서 몇백 불에 파는 프로그램인데 본인 만들려면 그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걸 막 취미로 막 밤새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광박관님을 보이는 거죠. 사실 중독증은 우표 수집과 골동품 수집과 이 사람도 중독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에 후회 파는 그 사람들이 중독자인 거죠. 그 다음에 온라인 내기 중독이 있어요. 여기는 온라인으로 도박하잖아요. 요새 라스베가스 아주 뭐 사람들이 안 온다. 인디언 카지노에서 사람들이 들어온다. 막 뭐 한국 TV 보면 막 그냥 그 난리죠. 요새 뭐 금방 돈 딸 것 같이 뭐 선전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도박 중독자 가족은 그거 나오면 탁 떠버려요. 천내를. 그러니까 TV 방송국에서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시청률은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없느냐 하면은 불경기수로 도박은 더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거 온라인 도박을 해요. 뭐 때문에 차 타고까지 가서 해요. 온라인으로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실제 카지노도 지금 라스베가스 같은 데도 시설이 지금 큰데 그것이 운영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게 라스베가스에서 온라인으로 도박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미국 정부에서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도박꾼은 정말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요. 옛날에 경마 도박하면은 경마장에 가서 한 30분간 기수들이 준비하고 말이 뛰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결과가 나오고 그걸 봤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기대로다가 그냥 뭐 영국산 거 어디선가 막 계속 24시간 돌려서 보여준다. 배팅도 거기서 바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경마하는 것은 이제는 옛날 일이라 그죠. 그 다음에 쇼핑하잖아요. 온라인 쇼핑. 요새 뭐 우리 한국 채널에도 밤중에 맨날 그거 나오잖아요. 좋은 상품을 소개해주는 건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거 보면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까지 세일하면 그거 안 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당장 크레딧카드 전화 걸어서 막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물건이 도착해도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쌓아뒀다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누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자기가 쇼핑 중독이라고. 그 다음에 그 데이트레이더, 일일 주식 거래다. 뭐 나스닥 같은 그런 싼 주식을 사갖고 뭐 이렇게 봐서 만 주를 갖고 있는데 한 주에 지금 10%씩 남았다. 빨리 파는 거예요. 3주 갖고 또 건조당 잡을 갖고 또 다른 거 딱 사서다가 나중에 한번 실수하면 다 그냥 손을 뜨는 거예요. 네, 그것도 도박이에요. 요즘 그 온라인 상담에는 제 친구는 퇴학을 당해서 잠시 쉬었다가 학교에 복구했는데 다시 게임에 빠져서 학교에 와서 완전히 재적을 당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게임 치료 받으러 갔던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애인이 물어봤더니 그냥 포기하라고. 게임 중독자 남자 애인은 폐인이 되어서 오갈 데가 없었을 때까지는 정신을 못 차린 테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약혼만 한 것을 아예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일러주는 상담이죠. 요즘 뭐 심리 상담인데 읽어보면은 마약하면 애를 내쫓아라. 남편이 술하면 이혼을 해라. 뭐 이러니. 그건 결과적인 얘기죠. 누구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합니까? 근데 그 상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 내가 처해진 상태에서 누가 조금 도움을 줘서 그거 아이디어를 데리고 내가 하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상담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혼해라, 감옥에 처놔라, 뭐 이런 건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되기 이전에 이렇게 오신 것은 정말 많은 그 도움이 앞으로 되실 거로 봅니다. 그 다음에 신랑이 게임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심할 때는 일주일에 3번씩 밤을 PC방에서 새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기도 한다. 때로는 부인이 잘때 나가는 걸 모르는 체도 해주고, 또 화도 내었다가 아예 돈을 주고 갔다 오라고도 허락도 한다 이거죠. 그래도 통 절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한국에는 PC방이 무지하게 많아요. 바다의 이야기가 뭡니까? 바다 얘기가 꼭 술란 마술 같은 거예요, 사실은. 거기다가 인어, 무슨 고래 이런 그거 그림만 바꾼 거거든요. 그걸 가져와갖고 그렇게 많은 몇조 원에 해당되는 그 사기 도박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바다 이야기가 사실은 술란 마술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한국에서. 또 이게 게임이나 이제 채팅을 많이 하다 보면 실제 남편보다 게임 속의 남편이 훨씬 자상하게 느끼는 여성이 그럴 경우에. 게임 속에서 얼마든지 마음에 드는 남성을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얻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편을 조금 다른 남자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 남편은 완전히 식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정 파탄이라는 거죠. 이런 하소연들은 온라인 게임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한테 일깨워 주는 게 충분하죠. 그래서 자녀들 인터넷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먼저 컴퓨터 사용을 자제시키시면서, 완전 중단이 아니에요. 자제시키시면서. 대신에 다른 취미 생활을 갖게 하시는 것이 좋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상과 현실의 차이점을 인식시켜주라, 그죠? 아무리 거기 좋아도 그거는 가상적인 거지 실제가 아니다. 사람이 실제로 그게 살 수가 없다. 이런 걸 인식을 시켜주시는 게 좋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울증이 있으면은 에어로빅하고 요가하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운동이나 다른 취미 생활을 그 일상적인 일들에서 만족감을 찾게끔 해주라, 그죠? 또 만약에 혼자서 게임을 자제할 수 없으면 회복 사이트에 참여하거나 전문 회복 상담을 받게 하면서 모든 중독증 회복 목표가 적용되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12단계 회복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나와, 팜플렛에 나와요. 영어로도 나오니까 자녀들도 도울 거예요. 이행하시고 회복을 하셔야만 될 겁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인터넷 중독 문제와 청소년들이라는 그 주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의 문제와 자녀의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계신 분들은 질문 사항을 메모 여기다 해두셨다가 나중 그 부모 교실에서 같이 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화의 관점 배